오늘 함께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순교나 핍박 같은 상황처럼 극적이고 엄중한 희생과 아픔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다가 이 저녁에 이제 끝났다 하고 오늘 하루를 잘 지냈다 하고 일을 마치시고 또 이 예배당으로 또 찾아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하루 고생 많으셨다고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머금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셨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도 사실 우리 지금 우리의 삶에 적실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겠고 또 하루 그냥 잘 지냈다 이렇게 보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하루를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또 이렇게 힘든 것이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조처럼 일상적인 그 고통 속, 일상적인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당한 필요, 적실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상황이 로마의 핍박이 공식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거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어떤 그러한 핍박과 공포에 가기 직전에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쏘아붙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정도의 고통,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보진 않았지만 1장의 내용부터 쭉 보시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될 성도들, 그리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독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불편한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굳이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들로 쏘아붙이는 일상적인 고난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흩어진 교회,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었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험담도 있었고 따돌림도 있었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들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 하면 이퀄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에서 지극히 미미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고 사회 일원으로 성숙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희생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와 처우와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버텨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또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았지만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억울함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기에 억울하고 불공평한 고난 속에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좀 다듬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인데 그 앞선 본문까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은 1장과 2장이죠. 이 두 장을 두 내용으로 구분해보자면 2장 10절을 중심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인사말부터 2장 10절까지는 주로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 나그네로 뿌려진 교회, 그래서 연약하지만 찢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소개해 주는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는 성도들,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그분께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앞절인 2장 25절까지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각 영역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기준, 살아가야 하는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21절부터 25절까지 정리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길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설교 말씀 중에 자유가 있으나라고 하는 최영삼 목사님 4부 5부 예배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즉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과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 내용 이후의 내용을 보면 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로마 권세 아래 놓인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미미한 약자들과 종과 같은 노예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체 맥락 가운데 본문에서의 전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불공평의 길, 그 길을 가신 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3장 말씀이 그 예수님의 순종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 있는 것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부부관계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그 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주로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 한 절만 남편에게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성경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면하는 내용의 분량들이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남편에게 그런 사랑과 존경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아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 말씀만 보아도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표현을 봤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남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남편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에 아내는 경우에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강요나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뭐 좀 자유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좀 구애받고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압박받거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나 종은 복종을 강요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개인 관계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물 같은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남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이 믿는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관행은 남편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나 또 개인 관계 속에서도 종속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종속된 물건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당시 관행이 이러했다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하고 불의한 고난들이 얼마나 컸을까 또 어떠했을까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에게 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내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남편이 아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겠지만 또 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들에게 부르심을 따라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1절에 다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이와 같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오늘 3장 1절부터 봤지만 3장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면 그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앞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억울한 고통의 길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억울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 되시는 주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내들은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불의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억울한 길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길이긴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억울한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약함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실 강하신 분, 그러나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 분, 그 길,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었고 예수님만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2장 2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산 소망으로 택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유업을 받게 하실 때 이러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를 위하여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복받고 형통한 것, 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서 약함 가운데 악을 이겨나가는 것, 약함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의 한 가정에 믿는 아내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를 행실 속에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도록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고난도 참고 그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을 따라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실 강자가 아닌 약자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강력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맞서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충분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육체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감으로, 억울한 고난도 참는 길을 감으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 아내의 경우에 행실을 요구하고 있죠.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하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말 대신 말 없는 행실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말하지 말고 행동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이야기될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편한 관계, 가족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거나 여러분들의 배우자. 편한 관계일수록 가장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편하게 함부로 대하는 그 대상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말로만 해라 아니면 행동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그대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뿐인 사람이나 말뿐인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상대방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행동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뿐이 아닌 행실로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 얼굴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은 단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해가면서 거듭난 심령의 성품이다.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장하고 단장해야 되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허무한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 믿음을 견뎌내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장해 감으로 억울하고 불공평한 자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이 씨앗을 내고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결국 그 아내들에게 또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5절과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부녀들 또 사라라고 하는 이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사라와 거룩한 부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자기를 단장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들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에 갈 때 또 어떤 상황에서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자기 살 궁리를 했었고 자기 힘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주이시오 산 소망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이 7절은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남편들에게 짧은 권면이지만 여기에 남편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니라 믿음의 남편들입니다. 이 믿음의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아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믿음의 아내들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남편들도, 믿음의 남편들도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했고 믿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믿음의 아내들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연약한 그리스도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바꾸어가는 변화의 주체로 쓰임받는 아내들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의 횡포 앞에서 약함으로 그 악을 드러내는, 그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식 속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의 법을 성취해 가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부당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썩어가고 부패하고 허망한 세상 나라가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로 파송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 가운데 악을 부끄럽게 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하도록, 그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말뿐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변혁하겠다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동반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따라 살 때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한 자리,